오늘 설교를 듣기에 앞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동정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이전 우리가 사용하던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동정을 채율로 번역을 했습니다. 채율이란 단어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엽게 혹은 궁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채율이란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채율이란 단어를 가장 잘, 이게 이제 채율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2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2장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채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채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시작인 10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양 이제 스크린에 아마 말씀이 뜰 텐데 떴나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이란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 드러낸 만물의 존재 목적이 빠졌죠. 그래서 이 두 번역본을 대조해서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또한 보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원래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본문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 창조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언제 구원하신 것일까요? 즉시 하셨습니다. 즉시.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의 약속 혹은 복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바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소위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복음의 원시임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한 직후 이 구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모두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한 번 창조된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절의 서두에서 밝힌 하나님의 성품을 미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의 보존하심의 영역 속에 속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보호하심의 손길 속에서 지속적으로 놓여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식입니다. 실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안식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본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쉼을 누리면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것이 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깬 것이 인간이고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의 질서를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선언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일을 잘 수행하면 온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처음 인간인 아담은 참 잘 수행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향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을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10절에서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서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일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결과 온 우주 만물은 순식간에 좌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온 우주 만물이 허무에 굴복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마땅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이 죄가 너무 커서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밝힌 바처럼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원래의 자리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형제임을 각인시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형제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분이 예수님의 형제인 것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우리는 구약의 종의 율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종의 율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함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크린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에 관한 율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영원히 종을 삼지 못합니다. 6년이 지나 7년째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종된 자가 주인에게 놓이길 싫어할 경우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를 뚫어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된 자가 주인에게 놓이기 싫은 것입니다. 주인이 억지로 일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종된 자가 놓이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종의 율례를 보면 종을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길을 내어줍니다. 그런데도 종이 놓이기 싫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이 먼저 종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이 종의 율례를 따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종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정확히 신명기의 종의 율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설주 대신 십자가에 귀 대신에 자신의 수족을 찍히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법은 이렇게 주인이 종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경우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는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와 살을 취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피와 살을 취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지금도 인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온 우주 만물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게 된 신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이자 너무나도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과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그토록 기다려온 단 한 가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려고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쩌면 한 개인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도 가진 속성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은 신분은 그러한 삶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게 된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옷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견딥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께서 피와 살을 취하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입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취하신 이유를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실상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결코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율법과 죄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율법과 죄가 없다면 마귀는 그 존재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진 원뜻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진 속성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시행자 혹은 집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마귀는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행색을 두고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멸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죄를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허락하시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비방으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안고 자격이 없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 자녀란 신분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은 화려함과 수려함으로 이 세상을 수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펼치는 모든 산물의 중심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려는 철학과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쉼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쉼이 없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깰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세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자들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믿기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견고한 성을 깨 부숴버립니다. 무엇으로 부숩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세상의 여리고성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분이자 분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을 보며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진위는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이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이자 동시에 큰 두려움을 내는 도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죄의 세력을 멸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병자는 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살 길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도 응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방법론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해 안다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정말 우리 뜻대로 하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들이미는 것이 바로 이 죄된 세상입니다. 앞서 밝혔듯 우리는 죄된 세상을 벗어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무엇을 하든 죽음에 종노릇하기 마련입니다. 결코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낳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정 낳고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 답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고집하며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까? 주님은 듣는 자를 건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는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심에는 이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되지 말란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매우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30분 전에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경우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여러분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것이죠. 경건이 뭡니까? 우린 보통 예배, 말씀,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제자반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자반 시작할 즈음에 어떤 한 자매의 정말 놀라운 간증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기회가 됐네요. 그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결혼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결혼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답니다. 3.1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에 헌신도 참 많이 했는데 얘 같은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결혼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한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이렇게 사역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굉장히 그와 같은 원망 속에서 정말 하루도 안식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들려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듣는 거죠, 뭐. 그렇죠? 잘 들었답니다. 이렇게. 듣는 과중에 자기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데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달복달했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깨우침 가운데 굉장히 한동안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종 그런 마음에 이르렀대요. 아, 그렇지. 결혼 안 해도 예수로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아, 정말 예수님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아, 정말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렸답니다. 누렸대요. 제자교육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안 가르쳤어요. 누렸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매님께서 어찌어찌 하다가 소개팅을 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해요. 어찌하자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어느 상황에 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어느 상황에 보니까 그 사람은 결혼을 했더래요. 은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매에게 간절히 바랬던 문제의 포커스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그럼 이거 감동이 좀 들어가시니까 또 하나 저기가 또. 그럼 제가 최근에 우리 18진원들 한 10명을 모아서 성경 개관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믿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걸 믿으시냐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믿으세요? 하여튼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라. 무조건 적어라. 뭐든 적어라. 적고 정말 9주 후에, 그 9주짜리거든요, 여러분. 9주 후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다루셨는지 만드셨는지,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아니면 너희들을 버리셨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리고 진짜 시작을 해서 한 주에 막 70장씩 읽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매주 시험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못 본 사람 책망은 안 했지만 잘한 사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책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그냥 그게 뭐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와가지고 막 그거 한번 타보겠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상품을 주면 뭘 줬겠습니까? 문화상품권 뭐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준 건데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됐는 모양이죠.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나눠줬어요. 핑계 못 대요.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감동이 안 되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18분밖에. 제가 너무 한 6개월 전인가 마음이 힘들어서 아,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혼자는 못하겠고 주변에 어디 힘든 사람 없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사람 있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두세 명 정도 모아가지고 월요일 저녁마다 감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평창동에 있는. 그렇죠? 우리 3.1교회 사람들이 자주 애용을 하죠. 거기 가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해오던 과정 속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시는 가운데 어찌됐든 목사인 제가 가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누가 인도를 하겠어요. 제가 인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월요일날 제가 시간을 잡은 거예요. 월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한 번 두 번 뭐 한 달 두 달은 하겠는데 뭐 세 달 되고 네 달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이걸 그만 두자 할까? 그랬더니 그 나오는 사람들도 좀 힘겨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 둘까 말까 둘까 말까 그냥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서 또 두세 사람 모이다 보니까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근근히 이어오던 찰나에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 친구를 토요일날 식사를 사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성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나눴어요. 나누면서 그 친구가 한 번도 저한테 나눠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우가 친구예요, 친구. 너랑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회사에서 월요일마다 나한테 유익하라고 교육시켜주는 내용들이 월요일날 잡힌 적도 있었다.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다 거절하고 내가 그 시간 지켰다. 거기서 한번 뭉클했고, 두 번째는 현아 내가 이렇게 6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정말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화를 안 내, 요새. 그렇게 많이 화가 마음가운데 많이 났었는데 화가 안 나. 이상해. 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헌금해.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 헌금해. 그 토요일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만나도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주일날.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형식이라 그래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은 절대로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무장해제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웠어요. 아,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한 어떤 내용들이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여서 순종했더니 삶의 변화가 있네?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그러면 정말로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겠다. 이 성도들은 내가 전하는 진리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김현은 목사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도전이 절로 그 성도들의 간증에 입술 가운데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썸데이가 있다면서요. 초청을 할 거예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무엇으로 보존할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하신대요? 보존하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 신자들이 와갖고 하나님한테 썸을 탔다고 쳐요. 그럼 그것을 진행하게 하는 도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실된 교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먼데 안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안에 죄를 뚫고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죽음의 종로로서 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읍시다. 저도 믿을게요. 같이 믿읍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삼일교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이번 3일 썸데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세상 변해가고 소망의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지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아세요? 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우리 3일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맛보아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제가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데 혹시 김현웅 목사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것으로 맞춰져 주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어 정말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